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또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매어 이끌려 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각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깨어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먼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또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응답을 도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참 진리 가운데 구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 머물며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더 깊은 큰 구원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 붙잡고 인도받기 원하는 전 세계의 각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14개 교회 가운데 힘을 도하시사 먼저 14개 교회가 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찬 힘을 얻으며 당대 세계 복음화의 삶을 각각 개개인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삶 되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 주간 계속 로마서 7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어제까지 4절 말씀 5절 말씀 주로 봤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의 새로운 것, 그 말씀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 영의 성령의 새로운 방법 아니면 영의 새로운 것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좀 잡고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좀 쉬운 번역으로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뭘 믿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까지가 6장이고 7장이 뭐냐?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이 믿음 있고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답이 있고 답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아있다. 그 내용이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가면서 너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 현상에 대해서 네 부족함에 대해서 연연할 게 아니라 꼭 기억해라.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거의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다. 어떤 구원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구원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연합의 의미, 어저께는 연합의 목적, 오늘은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래서 말씀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좀 본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주는 유익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든 예 중에 가장 탁월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접붙인 비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기장의 비유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7장 1절부터 전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물론 율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율법을 설명하는데 뭐에 대한 비유를 들었냐? 결혼에 대해서 혼인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우리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주의 백성들이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말했던 이해 중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접붙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접붙인 비유도 구원에 대한 것이고 오늘 지금 말씀하는 그 혼인 이 비유도 사실은 이것도 구원에 대한 거예요. 또 토기장의 비유도 사실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성경 자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도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깊어지고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가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더욱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었구나. 원래 남편이 율법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었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온전한 남편이 아내를 쭉 봐서 평가해서 아니면 달아봐서 아니면 쭉 째려보다가 어느 순간에 툭 차버린다라 할지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아내 연약한 부분들을 돕지 못할 망정 계속 파헤쳐가지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쓰러뜨리는 역할을 어떤 남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남편이 모든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이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형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이 혼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는 이것이 우리가 주는 것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큰 확신이에요. 아,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구원받은 속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약함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과 아담 안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은혜 안과 어떤 율법 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건져서 그리스도 안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평생 한 목회자가 한 교회가 한평생 매일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매일 예배 속에서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큰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연약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이고 결혼을 했는데 연약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결혼이 취소화된다 할지 결혼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부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결혼이 막 파괴가 되어버리고 원래 원상태로 막 그냥 돌려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큰 확신과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방종의 이유가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주를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구원에 머물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 하반절에 율법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셨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 조항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많은 전통과 그런 거에서 꺼내가지고 만든 율법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기록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모세에게 준 언약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고 율법의 목적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뭐냐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령의 방법이 뭐냐?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준 새 언약. 그 언약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언약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밖에 있는 걸 보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야. 성령께서 머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밖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 역사하시면서 양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의 묵은 것,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묵은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전장과 모든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서 그토록 많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할까? 늘 볼 때마다 안 볼 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초질간하게 한 부분을 계속 말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얘기를 해서 다양한 시각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말씀에 얽혀가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말씀 가운데 깊이 이끌려가가지고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실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계속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을 네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이고 네가 알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돕는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달려가 나가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인 똑같이 이견도 없이 계획을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에 있는 수건을 걷어서 구약의 도통 무슨 말인지 읽어도 뭐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구약의 모든 것들이 점점 보여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인도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법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구약 율법의 오래된 조문이 아니라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자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자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은 자들에게 있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또 뭔가 어정쩡함과 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지 못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점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예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말씀을 좀 몇 군데를 좀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요즘 계속 읽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냥 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뭐 끝났어. 나는 입장권을 땄어. 입장권이 있으니까 난 들어왔어. 난 끝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냐? 우리 안에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을 할 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소원인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소원인 줄 알고 우리 각 개인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주어서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막무가내 무조건 즐기며 살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 내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고 내 부족함에 대해서 엎드리게 되어 있고 부족함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어 있고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돕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것이 인식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주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 300가지 예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는 있지 않을 때는 관심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몰랐어요. 삼위 하나님을 인식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리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부 하나님에 계시구나. 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부분들이 믿겨지기 시작하고 모세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구약의 많은 동물의 피세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노아의 방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도피성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이고 출애굽 광야를 쭉 가기 전에 그 열 가지 재앙들 통해서 그 재앙의 의미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여짐이 뭐냐면 이렇게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가요 고린도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수건이 가려져 갖고 도통 읽어도 몰랐던 부분들, 도통 알지도 못했던 부분들,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거쳐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알아줘야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의미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도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로 살아갈까라고 열심히 하면서 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쭉 만들었어요. 이걸 다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 와서 로마서 3장이었나요? 로마서 3장 말씀 3장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알 게 뭐냐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보다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자체보다 그 중간에 주변에 쭉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많은 그 조항들, 그 오래된 것들, 묵은 것들,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곳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고, 그곳으로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없음을 계속 말하는 것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말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삶의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 다른 거예요. 또 불신자들도 영적인 것을 추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수행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명상도 하고 또 연초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산 한번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삼순 할머니한테 뭐 빈다고 빌고 나름대로 또 삶이 뭐가 안 되면 영적인 것이라고 가서 또 그 무당한테 뭘 묻기도 하고 점장한테 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일들인 거예요. 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걸 도우려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단순히 삶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 방향에 향해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도울 수 있을까 많은 고상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율법에 종된 모습이에요. 율법에 종된 채 아담 안에 있는 채 하는 모든 선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더러운 옷인 거예요. 의의 옷을 부여받은 우리와 또 아무리 고상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잔치 속에서 많은 그 어떤 축제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성령께서 새로운 곳을 늘 돕게 되어지면 삶의 동기가 바뀌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선, 이것이 없는 봉사, 이것이 없는 헌신, 이것이 없는 인류애, 이것이 없는 모든 윤리, 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인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율법의 묵은 오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1장 말씀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기록, 성자와 성령의 마지막 기록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착하게 살게 되어지고 윤리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선을 향해 살게 된다. 당연한 거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삶의 방향, 주여 오심과 재림에 대해서 삶이 고정이 탁 되는 거예요. 어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신랑이 또 신부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은 보면 뭐 짧은 구절이지만 어떻게 율법에 매인 우리들을 평생 살아가면서 인간이 문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결혼했어. 잃어버리는 거야. 부족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모든 영광이 아내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주의 백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현실인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다. 그에게 사실인 것이 우리에게 사실인 얘기가 그래서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다 우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 앞에 그것이 임했을 때 우리의 누추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예요. 맡겨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는 얘기고 성령의 도우심에 입힌 자는 얘기, 영의 새로운 곳으로 삶이 출발한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한 것을 더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빌립보서 2장. 아까 좀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봅니다. 13절 밑에 14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누추하고 우리처럼 게으르고 우리처럼 반향 몰라하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이 세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가 네 모습을 볼 때마다 형편없지만 네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혼인, 그런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그래서 5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고 티나 주름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려져 나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신랑이 혼자 걸어가겠습니까? 아내를 딱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우리와 근접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신랑이다. 그분이 너희 연약함들을 결과적으로 완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율법의 조문으로 오래된 곳으로 머물면서 계속 정죄를 당하고 송사를 당하고 엎어질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구원이 단순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 용서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연합됐다는 얘기고 혼인했다는 얘기고 또 주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나갈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무조건 어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애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우리들은 그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화목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신앙생활이 계속 고민스럽냐?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막 허벅지를 막 연필로 찔러가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그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어떤 소망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커지고 큰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예배를 다 세우고 인터넷을 드리는 때가 앞으로 평생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모든 걸 세워놓고 기도가 뭐냐? 모든 걸 스톱 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정지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딱 세워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해서 주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자 자복하는 모습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탁! 막 길을 가다가 탁! 그런 달로 3월 한 달을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속에서 나가야 될 방향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14개 모든 교회 대표자들과 교회 교역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저 주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과 말씀에 계속 빛이 되어야 돼요. 계속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되어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이 도전되어지고 사라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자기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믿음에 시험들지 않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또 생명이 윤활하며 생명에도 빛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4개 모든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모든 것을 정지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말씀을 드러내며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에 이끌려지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교회들이 더 큰 힘을 얻으며 주의 영광을 구하기에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도하시사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빛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나라와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